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매기 성경강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10장부터 11장 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8장부터 이와 같은 자유가 계속 우리 가운데 다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7장이네요. 결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억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뢰를 통해서 자유 또는 다른 측면을 이제 이 10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에서 말하는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하시면, 그래서 자유와 방종이 어떠한 의미로 다른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자 생각을 합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9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며 상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요 말도 바울의 말로 미루어서 그 형제들이 바울의 말하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정말 아마 바울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조상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교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같은 민족이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여져요. 2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광해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저희의 다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헬라어로 그들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신자가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놀라운 자유이거든요.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유를 그러므로 남용했던 겁니다. 특권이 있다고 해서 타락할 수는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또 사업상으로, 또는 교제하는 데 있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교훈을 다 얻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시면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요. 또 보시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세례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헬라어 사전에는 밥티조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한 2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그 의미, 즉 세례라는 말은 하나로 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아울러서 바울은 이 사실을 12장에서 쭉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보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세례식을 거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물이 전혀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그들은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말리셨을 때 그들의 몸이 전혀 물에 젖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물에 젖었던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고 말함으로 성령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 말은 아주 그냥 간단해요. 그들이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연합해서 그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들을 광야로 끌어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였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를 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로 건너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들이 건너편 그 상대편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연합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무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의식적인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것은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즉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이유, 우리가 찬송 함께 나누고 6절 말씀으로부터 여러분과 좀 더 의미 있는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함께 찬송하시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싸우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두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대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 말이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을 나누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이 당시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도 기록을 했고 또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처음 다섯 구절은 이 백성들이 누렸던 자유의 신뢰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자유를 남용해서 죽음 지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놀라운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악한 일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쫓은 게 뭔가 보면요. 구약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민수기 11장 4절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악한 것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마늘과 외와 부추 뭐 이런 것들을 뭐 먹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러한 것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의 고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패를 조장하게 되었고 부패를 가져오게 했던 원인이에요. 죄로 인도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잖아요.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런 죄가 시작이 되는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을 지금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근자의 그 심리학자들은 억제와 금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욕망 아닌가요? 그때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욕망대로 살다가 보면 그건 죄와 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7절로 가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우상이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8절로 10절까지를 보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백성들의 몇 가지 죄를 한 번 더 열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걸 원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 우린 좀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 이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밖의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6절 말씀과 같은 의미죠. 우린 이러한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좀 쓰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세움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날도 여전히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기 아주 쉽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온전한 길로 세움받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와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겪었든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같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용기가 꺾일 수가 있고요. 진리 안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학자 중에 그 닥터 후톤이 계세요. 그분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때때로 그 길이 왕도일 때도 있지만 줄행랑을 놓을 때도 있다. 줄행랑을 놓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피하여 되도록 멀리 달아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에 맞서 싸운다는 매우 천진스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하러 그 경험적으로 알려고 그러겠어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게 옳지 못해요. 그러면 넘어져요. 이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죠. 14, 15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고린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유혹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탐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 때 교제하는데 성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의 주장은 아주 논리적인 것이죠.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상을, 그러니까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다 해도 그 고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20절 봐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 숭배 사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가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죽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인데요, 신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죠. 그래, 우상 숭배하고 그 복음한다고 그러죠. 그 한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우상과 함께 교통한다고 하는 뭐 그 제사법에 뭐 하나의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묵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